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은 오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장관급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남측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착공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이번 행사에 각각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착공식에는 국제기구 대표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관련국인 중국과 러시아, 몽골 소속 외국 인사 8명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국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착공식 당일 오전 6시 45분경 서울역에서 특별열차 9량에 나눠 타고 개성 판문역까지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남한 측 선발대 31명이 오늘 실무 준비를 위해 방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어제 익명의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시리아에서 주둔하는 미군 철수 명령을 담은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와 의회 전문 매체 힐은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길고 생산적인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와 시리아에 관한 상호 개입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에서 천천히 그리고 고도로 조율을 거친 철군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의를 밝힌 짐 매티스 국방장관을 당초 계획보다 일찍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매우 재능 있는 패트릭 셰너헨 국방부 부장관이 2019년 1월 1일부터 국방장관 대행을 맡는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패트릭 대행은 부장관 시절과 과거 보잉사에서 일을 했을 때 많은 업적을 이뤘다면서 그가 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매티스 장관의 사의 소식을 발표하면서 퇴임 시기를 2월 말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매티스 장관의 사임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의 조기 퇴임을 강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주변 해역에서 지난 22일 밤 발생한 강력한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28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쓰나미가 발생한 수마트라 섬과 자바 섬에서 1016명이 다치고 57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재난당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상황이 아직 다 파악되지 않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병력이 포함된 구조대가 자바섬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중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기관들의 이번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갈등으로 인한 미국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 사태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겸 예산국장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상황이 오는 28일을 넘어 내년 의회가 개원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는 내년 1월 3일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멜베이니 국장은 백악관이 국경장벽 예산을 50억 달러 아래로 책정하는 조건으로 셧다운을 끝낼 것을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기존의 13억 달러에서 올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장벽 건설 비용으로 57억 달러를 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는 북한의 주장에 미국의 핵 우산은 영내 안보를 위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한 국무부의 결정이 제재 완화 조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회가 대북 정책 등이 포함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장기 정책을 담은 아시아 안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밤 사이에 북부 산지와 평남, 황해도 한때에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같이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과 불법적인 북핵미사일은 교환될 수 없으며 미국의 핵 우산은 영내 안보라는 보다 광범위한 목적을 위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오직 김정은과 나란히 함께 가는 세계만이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21일 VOA 기자 만나 비핵화의 정의에는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위협은 김정은과 그의 핵무기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수잔 콜린스 상원 의원은 북한의 이런 주장이 매우 걱정스럽게 들린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at's very different from what I understood to be the agreement that the president's administration had made with the North Korean.
북한의 이런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지도자와 합의했다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상하원 군사위원들은 위협을 제거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면서 주한미군과 영내 미국의 핵우산은 북한과 타협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반 상원 군사위원은 북한의 이번 주장이 놀랍지 않다면서 김정은과 김정일, 김일성 모두 그동안 했던 모든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t doesn't surprise me Kim Jong-un and his dad and his grandfather have broken every promise they've ever.
그러면서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을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미사일과 절대 교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ould never trade those illegally deployed nuclear missiles for legally deployed U.S. forces on the
미국의 이런 입장은 실제로 최근 발효된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도 명시돼 있고 여기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법을 만든 의회 모두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어떤 국가도 허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반 의원은 상원에서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으로 주둔 중인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것은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 의회의 인식 조항을 주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설리반 의원은 또 미국의 해구사는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내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면서 미국의 동맹국과 관련해 미국이 해구산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U.S. nuclear umbrella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for regional security in the Asia Pacific for the last.
또 중국과 러시아 또한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는 모두의 공동 목표라면서 이런 목표에서 유일하게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김정은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존 게러맨디 하원 군사위원도 북한의 이번 주장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두고 있지 않고 해구산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t have any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We do provide a nuclear umbrella to be sure, and we have for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유일한 위협은 북한이 가할지도 모르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나 계획 또는 목적이 전혀 없지만 북한의 공격은 분명히 방어할 것이라는 겁니다.
Well, the only threat the United States has against North Korea is a threat to counter any aggression.
그러면서 북한의 새로운 협상 감각이 매우 골칫거리라며 북한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The new negotiating stance by North Korea is very troublesome.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된 공약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협상 기술에 대해 매우 순진한 이해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상에서 공통분모와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재 압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여행 제한 조치를 느슨하게 할 것이라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인도주의 지원에 필요한 곳에 전달되도록 하는 건 일관된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쉬운 문제가 아닌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한 국무부의 결정이 제재 완화 조치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1일 방영된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제 제재를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여행 제한 조치를 느슨하게 하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어 기자가 미국이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은 인도주의 지원이 전달된다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을 때 여행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는 성명을 매우 명확하게 읽었다면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청취자들에게 미국이 경제 제재 캠페인을 완화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주의적 도움이 실제로 필요한지 여부와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도움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그동안 보여온 행동과 매우 일관적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미국인들이 때로는 그곳에 갈 수 있어야 하며 미국은 이런 상황을 촉진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9일 서울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다음 주 워싱턴에 돌아가면 민간 종교단체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대북 지원 물품 전달과 국제 기준의 검증을 위한 관계자들의 북한 여행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기대를 저버린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미북 사이에 훌륭한 과정이 진행됐으며 북한이 로켓을 쏘지 않고 핵실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이 미 중앙정보국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북한을 처음 방문했을 때 북한의 비핵화란 도전이 쉽거나 아무런 충돌 없이 마치 즉석 푸딩이 만들어지듯 이뤄질 문제가 아니란 점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적이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비핵화를 해야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 제재를 집행하고 이행하는데 전 세계가 지속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대북 제재 해제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북한의 최근 주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재 완화는 비핵화에 뒤따를 것이며 북한이 더 빨리 비핵화할수록 제재도 그만큼 빨리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전날 미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청취자들에게 미국이 경제 제재 캠페인을 완화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며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북한 여행 금지 재검토 발언과 관련해 우리가 북한 여행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비건 대표의 말을 분명히 읽어보면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먼저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북한의 주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비핵화와 일치하느냐는 BOA의 질문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미북 정상 간 비핵화 약속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라며 그 전에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이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거듭 전달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미국의 핵 우산 제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에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협상 답보 상태는 상호 신뢰 결여가 핵심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내용과 이행 시기를 자세히 정한 로드맵 마련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과 북한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열고 국무장관이 올해 평양을 네 차례나 방문했지만 상호 불신이 여전히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핵심 쟁점인 제재 문제가 상호 불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비핵화가 완료돼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 먼저 제재를 해제해야 추가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건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협상 초기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종전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측은 서로 종전선언과 핵신고의 선후관계를 놓고 맞서다 아무런 타협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계속되어온 양측의 적대관계를 감안하면 한 차례 정상회담으로 상대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 30년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핵 협상이 매번 실패한 것도 상호 불신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비밀리에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북한은 미한 합동 군사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비난하면서 미국의 자국의 체제 붕괴를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한 것 아니었나요?
예, 공동성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간 새로운 관계와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관계 정상화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틀과는 달리 양측이 새로운 관계 수립과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비핵화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4개항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1항과 2항에서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 체제 구축을 강조하고 비핵화는 3항에 담았습니다. 명목상이나마 미북 협상에서 비핵화가 최우선순위로 규정되지 않은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북한이 주장해온 핵무기 개발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겠다는 의미였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공동성명에 이어 북한이 강하게 비난해온 한국군과의 합동 군사훈련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중단을 발표하면서 이 훈련이 매우 도발적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 우려가 컸지만 비핵화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양측이 여전히 상대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이 싱가포르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을 의심어린 눈으로 관찰해온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성향의 관리들은 비핵화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떨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예,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억류 미국인 석방, 미군 유해 송환 등으로 비핵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 동시적 조치가 필요한데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은 흔히 오해를 부르게 돼 있는데요. 종전선언이 그런 사례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초입에서 미국이 적대관계 청산의 의지를 보여줄 본보기라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배후에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 사령부 해체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부인했지만 불신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미북 양측이 이런 고질적인 상호 불신을 뛰어넘어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방안이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자주 만나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합의문 작성 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시안 등을 담아서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향후 협상에서 양측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이행 순서 등을 자세히 규정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그나마 불신의 요인을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헌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비핵화를 미국의 핵 위협 제거와 연계시킨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담화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비핵화를 미국과의 군축협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해석과 비핵화에 대한 장밋빛 설명을 전했던 한국 정부의 처지가 곤란해졌다는 지적 등이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미 언론의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 핵 위협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정의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이 같은 담화를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담화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북 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면서 다수 전문가들이 미국의 실질적 양보 없이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CNN 방송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담화 문구에 주목하며 미 국방부로부터 한반도에는 핵무기가 배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리로부터 작전상 미국의 핵무기 배치 장소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지만 1990년대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절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서 철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방송은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에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때 북한이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북한의 담화 내용은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일부 회의적 시각을 방증한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주장해왔는데 이와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도는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의 현재 외교 과정을 통해 군축 협상을 벌이려 하는 것이라는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 분석을 실었습니다. 타임즈는 지난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난 문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달했지만 북한의 공식 포명은 없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타임즈 북한 입장에 대해 장밋빛 설명에 나섰던 한국 정부와 미국, 북한의 3자 외교에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AFP통신은 이번 북한의 담화를 솔직한 입장을 밝힌 직설적인 진술로 규정하고 미북 간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2차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또다시 부각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 통신에 조선중앙통신의 도발적 성명은 2차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전형적인 위기정책 전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미북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곤란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의회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장기 정책을 담은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대북 정책과 북핵 협상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이 의회의 최종 관문을 넘었습니다. 상원은 지난 19일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의 하원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5일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이어 하원은 12일 법안의 하원 수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의 이번 절차는 상하원 조율을 거치는 의회 마지막 단계입니다. 대통령에게 넘겨진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고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아리아 법안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지난 4월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대북 정책과 북핵 탄도미사일 협상에 관한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하에 해당 대북 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북 협상에 관한 평가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습니다. 평가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핵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이 담겨야 하며 이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가 기술돼야 합니다. 이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의회의 인식조항을 통해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은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든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 중요한 법안은 행정부와 정책 전문가 그리고 재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법안은 미국이 앞으로도 수세대 동안 태평양의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향상하는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다면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사업에 이익이 되고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장기 전략을 구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대대적인 경제 개혁과 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내용의 미 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앙 통제를 크게 약화시킬 경우 김 씨 일가가 위협을 받게 되고 이 같은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합동경제위원회는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식 경제 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상하 양원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20일 발표한 북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상황이 덩샤오핑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경제 개혁에 착수했던 과거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두 지도자는 전임자들과 관련이 없었고 정부 내 과정을 통해 권력에 올랐기 때문에 외견상 합법성을 획득하면서 새로운 방향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와 반대로 건국 이후에 권력 승계 규칙이나 공식 선거 절차 없이 김 씨 일가가 권력을 독차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과 그의 가족에 집중된 권력은 북한이 인접 공산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경제개혁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 통제를 크게 약화시킬 경우 김 씨 일가가 위협을 받게 되고 이 같은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덩샤오핑과 고르바초프가 시작했던 규모의 자유기업개혁은 국가적 자립과 군사력의 최우선순위를 둔 북한의 주체 원칙과 큰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1년 권력을 물려받은 후 핵과 경제의 병진 목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사회주의가 우선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서방 소비자 사회 이미지를 내세우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식적인 국가 이념으로 주체 원칙을 내세우며 정치, 경제, 군사적인 자립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서방에 대한 북한의 제안은 단지 관광객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일 뿐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 또한 특별히 설정한 지역 이외에서 이루어질 경우 주체 원칙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광이나 도로 건설, 발전소 건설 등 외국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국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도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김 위원장은 제재 완화나 외국 기술과 투자에 대한 접근을 대가로 일부 군사적 양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오랫동안 핵무기 능력을 끊임없이 추구해온 점을 감안할 때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2018년 한반도에는 지난해와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멈췄고 미국과 한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협상은 비핵화 조치와 제재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VOA가 다섯 차례로 나누어 보내드리는 연말 기획, 오늘은 첫 순서로 미국과 남북한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주요 움직임들을 박형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 미북 정상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And it's my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두 정상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력 등 4개 항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비핵화 조치와 제재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11년 만에 재개돼 올해만 모두 3차례 열렸습니다.
네,
4월 27일 김 위원장은 북한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목표를 담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열린 두 번째 회담은 좌초 위기에 빠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또 9월 문재인 대통령은 2박 3일간 평양을 방문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핵미사일 실험과 제재 동참으로 악화됐던 북중 관계도 올해 해빙기를 맞았습니다.
국가군리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또다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길에 오르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게 올해 들어서만 3차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급변화는 올 초 북한의 전격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시작됐습니다. 리한 군 당국은 이 기간 연합훈련 일정을 조정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고 북한은 선수단과 함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화해 분위기 속에 북측의 선의의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5월 양국 관계의 큰 걸림돌이었던 억류 미국인 3명을 석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일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 같은 달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미국, 한국, 중국 등 외신 기자단이 폭파 현장을 지켜봤지만 전문 사찰단의 참가는 배제돼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과 국제사찰단의 풍계리 방문에 합의했지만 사찰단 방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8월 초에는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55구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중 일부가 처음으로 이행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친절한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한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후속 조치를 이어가며 관계 진전을 모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측 성원들을 안내하게 나 안내 책임자 육군 상자 리종사.
특히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10개를 각각 시범 철수했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비핵화보다 앞서가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대북 조율을 위한 미한 실무그룹이 가동됐습니다. 대화 중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단행된 독자 제재만 8차례, 최근엔 북한 정권의 2인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고위 간부 3명을 인권유린 책임자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침해 문제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물 3명을
이에 북한은 미국이 제재와 인권 비판으로 핵 포기를 압박한다면 비핵화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엔은 14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The Third Committee adopted draft resolution 1 without a vote.
책임자 처벌과 국제 형사재판소 회부를 촉구하는 강도 높은 표현이 5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북한 사회 전복을 꾀하는 적대 세력의 정치적 음모라고 반발했습니다. 올 한 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멈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졌다고 공언했습니다.
The missiles and rockets are no longer flying in every direction. Nuclear testing has stopped.
하지만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부진한 데다 최근에는 아예 두 달 넘게 양측 대화가 끊겼습니다. 현재의 협상 답보 상태가 계속되느냐, 미북 2차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2018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뒤 혼수 상태로 풀려나 사망한 오토 원비어 측 변호인이 의료비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에 청구된 배상금이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비어 측 변호인인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21일 재판부에 접수한 서류를 통해 원비어의 치료비가 $96,375라고 밝혔습니다. 해치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의료비는 원비어가 미국으로 돌아와 사망하기까지 기간인 지난해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치료를 담당한 신시내티 대학병원이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89,747가 발생했으며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 등의 비용이 추가로 $6,628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비어 측이 북한 측에 요구하는 배상 희망 액수는 $10,9,603,000에서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원비어 측은 과거 제출한 소장을 통해 변호사 비용 등 각종 법정 비용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최종 배상 희망 액수는 이보다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해치 변호사는 의료비 액수를 공개하면서도 치료비 청구서는 봉인된 서류로 취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원비어가 받은 치료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공공의 접근은 불필요하며 원비어의 부모 역시 아들에게 이뤄진 마지막 며칠간의 의료 내역이 비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이번 소송을 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파월 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사전 심리에서 의료비 내역이 누락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19일 열린 증거청문에서 의료비가 약 $100,000가 청구됐으며 이 가운데 의료보험 회사와의 조정된 금액이 나오지 않아 어떤 금액을 재판부에 보고해야 하느냐고 문의했었습니다. 그러자 하월 판사는 원고 측이 결정하라고 설명했고 이에 변호인단은 병원 측이 청구한 전체 금액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오토 원비어 측 변호인이 과거 북한에 납북돼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판례를 참고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 목사의 가족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을 반송시키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이 법원 기록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식 목사는 지난 2000년 1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인물로 이듬해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한 씨 등 유족들은 2009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와 항소심의 재심을 거쳐 2015년 북한이 약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VOA가 당시 법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 씨 측의 최종 승소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북한에서 되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김 씨 측 변호인은 2016년 초 법원 측에 최종 판결문을 북한 평양 소재 외무성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우편물은 외무성의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얼마 후 법원 측은 변호인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같은 판결문을 외무성과 더불어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 보냈지만 우편물이 되돌아왔다는 사실을 또다시 통보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북한의 최초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북한의 무대응을 근거로 재판부에 궐석 판결을 요구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궐석 판결을 인정받아 승소까지 했지만 이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결과적으로 북한 측에 전달되지 못한 겁니다. 당초 김 씨 측의 소송에는 북한의 납치 혐의와 더불어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만한 다양한 증거들이 제출됐었습니다. 특히 김 목사의 납치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2005년 한국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중국 동포 류영화 씨의 판결문도 주요 증거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류 씨가 북한 공작원들과 김 목사 납치 사건 관련 협의를 위해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김 목사의 동향을 파악한 뒤 한 식당 앞에서 김 목사를 납치한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들은 김 목사가 탑승한 택시 뒷좌석에 갑작스레 승차해 택시를 인근 주유소로 이동시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차량에 김 목사를 옮겨 실었습니다. 이후 함경북도 회령시 강안동 지역 두만강변을 도보로 건너는 방식으로 김 목사를 북한으로 끌고 갔다는 내용이 당시 판결문에 소개돼 있습니다. 김 씨 측이 제출한 증거 중에는 북한 인권 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의 진술도 포함됐습니다. 19일 열린 원비어의 소송의 증거청문 심리에도 출석했던 호크 위원은 당시에도 북한의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인권 실태를 고발하면서 김 목사 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또 당시 소송은 테러 지원국을 소송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외국 주권 면제법의 조항을 근거로 했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재판부에 전달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정부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미국은 테러 지원국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국 주권 면제법은 소송 당사자 혹은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미국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납북 사건 당시 김동식 목사는 물론 아들인 김 씨도 미국 영주권자였지만 김 씨가 2003년 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김 씨의 소송을 맡은 판사는 2012년 8월 고문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김 목사가 북한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판단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6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김 씨 측은 이후 항소법원을 통해 북한 정권이 김 목사를 고문해 사망케 했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른다는 판결을 받고 최종 승소했지만 최초 1심 법원에서만큼은 김 목사와 북한의 고문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김 씨 관련 소송은 전체적인 진행 과정과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이 현재 같은 법원에 계류 중인 원비어 사건 소송과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비어의 소송도 재판부로부터 북한의 고문 행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가 핵심 쟁점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원비어의 소송은 지난 4월 처음으로 소장이 제출된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족과 주치의 등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약 8개월 만에 증인들이 판사 앞에 서게 되는 등 전체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 씨 측 소송과 다른 점입니다. 아울러 원비어의 소송에는 북한의 고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담긴 주치의 3명의 진술서가 첨부된 사실도 주요 차이점입니다. 원비어 측 변호인은 북한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약 10억 9,603만 달러를 물어내도록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면서 과거 김 씨 등에게 내려진 배상 액수를 참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합창을 통해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청소년 합창단이 그 주인공인데요. VOA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 남북 화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코리아 청소년 합창단의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자살 시도 등 여러 이유로 학교를 떠나야 했던 아픔을 노래를 통해 딛고 일어서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서울에서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음악 연습실 악기를 연주하는 조형물로 가득 찬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진지하게 발성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할 때 프라이데이 내가 노래할 때 감사해요 우리가 노래할 때 행복해 점점 느낌이 커지는 거지 무거워지면 안 돼.
지휘자의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는 청소년들의 노래소리가 한결 나아집니다. 지난 8월 창단된 코리아 청소년 합창단.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두리아나 국제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와글와글 합창단과 한국 청소년들이 연합한 합창단입니다. 이 합창단은 지난 10월 부산 국제합창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월드비전 선명의 합창단 음악감독을 지낸 김희철 지휘자 등 실력파 음악인들의 자원봉사 또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등 여러 곳에서 무료로 시간과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휘자인 김희철 음악감독입니다.
탈북 청소년들로 된 와글락을 합창단이 있었는데 이제 원래 그 합창단을 이제 지도하다가 조금 음악적인 게 조금 더 부족하니까 우리 한국 청소년들, 지금 음악을 전공할 청소년들이 또 같이 이렇게 해주면 또 와글와글 친구들하고 또 어떤 하모니도 좀 될 것 같고 또 서로에게 또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코리아 유스 콰이어를 이렇게 계획했는데 또 이렇게
남북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만나 서로 화음을 만들어가며 친숙해지는 모습,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실상 합창이라는 게 균형과 조화인데 사실 지금 우리 어떤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만나서 뭔가 그런 균형과 조화를 생각하는 음악들을 한다는 자체가 뭐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 또 서로 만나서 그런 대화들을 하더라고요. 야, 너도 똑같이 생겼구나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이 참 서로 보지 않을 때는 뭔가 서로 다른 사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청소년들이 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뭐 좋은 거, 뭐 멋있는 거, 또 뭐 이쁜 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다 비슷하고 또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곧 친해지더라고요. 예, 곧 친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꼭 필요한 일을 지금 조금 먼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합창단의 탈북 청소년들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팔려가 강제 결혼에 나온 자녀들이 70%, 북한 출신이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30% 정도입니다. 지금은 환하게 웃으며 노래하고 있지만 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달리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고 도리아나 국제학교 교장인 천규현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딱 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새아빠예요. 중국에서 온 아이들은 100% 친아빠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아빠가 있고 또 엄마가 바쁘고 그러다 보니 주말 되면 다들 당연히 집을 가고 싶어 하는데 가는 학생이 몇 명 안 되고 가서 갔다 오면 오히려 불편해하고
한국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해 한국 내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탈북민 자녀는 1,249명, 북한 출신 탈북 학생 1,222명보다도 많습니다. 북한보다 중국에서 장기간 결혼해 살던 탈북 여성들이 한국에 많이 입국하는 최근 추세로 볼 때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규모는 3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천 목사는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적응에 힘들어하던 학생들이 합창단 활동을 통해 놀라보게 좋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말했던 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고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잘 융화돼서 성공하기를 바랬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학교에서 북한 출신이나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있다 보니까 사회 관계 형성에서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 보니까 또 남한 학생들도 처음에는 많이 다른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다르고 오히려 더 따뜻하고 더 먼저 다가오고는 뭐 놀랬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흐뭇하고 기쁘죠.
중국에서 태어나 15살 때인 3년 전 한국에 온 춘미양도 합창단 활동 전후가 크게 바뀐 학생 중 한 명입니다.
엄마랑 한 13살 때 헤어졌어요. 엄마 제가 13살 때 엄마가 한국에 오게 되고 그 전에도 한 1년 동안 한 분 두 분 볼까 말까 그랬어요. 일단은 처음에 왔을 때는 언어를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막 친구도 안 사귀고 혼자 많이 지냈어요.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던 춘미양은 한국에 온 뒤 얼마 후 아파트 9층에서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사랑을 못 느끼고 가족들한테 그리움은 많은데 가족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사랑을 주는데 가족들 사랑 주는데 사랑 느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진 뒤 춘미양은 주위의 좋은 기독교인들을 만나 위로를 받았고 합창을 통해 큰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재밌어요. 같이 같은 서원을 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되게 큰 희망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도 가졌어요?
네. 아, 합창도 하면서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 만났다 보니까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모든 거 다 다르고 근데 합창하면 하나를 돼야 되잖아요. 그거 서로 맞추고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서로 다 노력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들어요.
북한 출신 부모님이 한국에 정착한 뒤 서울에서 태어난 14살 다혜양은 한국의 중학교에 다니다가 올가을 두리아나 국제학교에 입학한 뒤 합창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일반중이었어요. 일반중. 말하자면 너무 길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냥 사고를 쳐서 왔어요. 사고를 너무 많이 치고 다녀가지고 왔어요.
다혜양은 옛 학교 친구들이 엄마의 말투를 들은 뒤 차별하고 놀리는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탈선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이제 아니까 엄마를 먼저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말투를 보고 처음에 어디 엄마 북한에서 왔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왔다는 소리가 못했어요. 왜냐면 괜히 또 놀린 걸리 될 것 같고 애들이 좀 그런 편견이 있어요. 다문화가정 이런 애들을 좀 어렵게 살던 나라에서 왔으면 좀 약간 그런 거에 약간 차별하는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가끔씩 가다 보면은. 애들이 이제 그런 거 아니까 이제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어떤 오빠들이 와가지고 너희 엄마 아빠 북한 사람인 거 안다고 아니 엄마 북한 사람인 거 안다고
일부 친구가 전화번호 이름을 두만이라고 바꾸고 엄마가 간첩 아니냐고 놀려서 무척 힘들었다는 다혜양 이후 너무 많은 사고를 쳐서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아버지는 딸에게 크게 실망해 얼굴조차 보고 싶어하지 않으신다고 다혜양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제가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까 아빠는 이제 저를 거의 안 봐요. 이제 못 봐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그래도 뭐, 아빠도 이제 엄마가 말해요. 아빠는 정이 맞는 사람이고, 이렇게 지금은 너에 대한 마음은 다 닫을 수 있지만, 아빠는 이제 정이 많으니까 이제 정이 많은 만큼 시간도 걸린다고, 저를 이뻐해 줄 만큼 또 상처도 깊으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1년이든 2년이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이런 다혜양의 답답한 마음에 큰 위로를 준 게 음악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순간이 무척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남이 봐서도 그런데 제가 이제 막 나쁜 일 있거나 안 좋은 일 있으면요. 그래도 노래를 하면 그 순간을 까먹게 돼요. 그냥 노래하는 건 행복해요. 그냥 나쁜 일 무슨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냥 노래하는 순간은 그냥 까먹고 그냥 노래 가사에 집중하니까.
다혜와 춘미 등 탈북민 자녀들은 사랑으로 헌신한 선생님들 그리고 아무 편견 없이 함께 노래해준 한국 친구들이 옆에 있었기에 행복을 더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를 보내드린 다음에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지성의 상아탑 학문과 진리의 요람
미국 대학을 찾아서
It's a part of like Harvard's residential college.
I'm the freshman and trying to get them involved. People are so willing to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곳.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학들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최초의 수업은 1638년 여름에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이 달린 작은 목표가 함께해서
이들 학교는 어떻게 오늘날 부강한 미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는지.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매주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